우리 이제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구조를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장부터 3장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은 실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대답한 책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개론을 다루고 있는 사상집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는 것이 또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1장에서 11장 교리 부분, 또 12장에서 16장 실천 부분, 그러므로 형제들 라고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패턴을 아주 즐겨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2장 11절부터 3장까지 보게 되는데, 오늘은 교리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부터 이제 보는데, 2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지난주에 보셨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죽었다, 살리셨다라는 말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혈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씩 보시면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무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상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노란색 글씨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향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이방인들의 상태,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한마디로 한심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좀 적용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나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그런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더큰 은혜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13절을 보시면 13절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원수된 것,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버리셨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벽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참으로 멸시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따로 구별을 했는데요. 지금 보는 여러분이 그 화면에 보시는 것이 헤롯 대왕이 세운 이 헤롯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바로 이 오른쪽 이 오른쪽 밑에 있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방인의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벽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리석으로 지은 이 막혀있는 이 큰 담이 바로 이방인들의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세푸스에 보면 구획을 표시하는 돌담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안에 이 담을 넘는 이방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그럼 왜 창조받았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창조받았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뜰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성전을 좀 구경하기 위해서 또 저기에 제사를 들어갈 때 뭐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팔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오히려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분짓고 판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그 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분짓고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 담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담을 쌓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그림은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면 저희 짝꿍이 이렇게 바늘 딱 손을 그어놓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죽어 그러면서 넘어갔더니 막 이 샤프로 연필로 막 저를 콕콕 찔렀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분리하고 담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제일 잘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호남 지역 또 그리고 해병대 그리고 고려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세 그룹은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들을 잘한다는 것이죠. 제가 있었던 이 LA에도 이북 도미네라고 해서 상당히 규모도 크고 상당히 잘 모이는 그 결속력이 대단한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또 팀별로 사역별로 이렇게 우리가 묶여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너무 우리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담을 쌓게 됩니다.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담을 무너뜨리고 길을 만드는 것,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역은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소통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또 사마리아, 유대 땅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도 개념입니다. 경기도, 뭐 강원도, 충청도, 뭐 전라도, 이런 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맨 위에 갈릴리에서 이제 성전이 있는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면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침략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잡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맨 밑에 있는 이 유대 땅, 남유다는 혈통을 지켰습니다.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목숨을 잃을 지언정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개라고 여겼습니다. 욕을 하면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산모가 진통을 할 때 이 이방인 산모가 진통을 할 때 그 산모를 도와주게 되면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은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꼭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리를 놓는 사역이었다. 우리도 이처럼 이 십자가로 다리를 놓고 모든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과잉 진압을 당해서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뭐 폭동과 약탈, 뭐 이런 부정적인 면들도 있었지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항의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 보니까 이 칼럼이 나왔는데,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손태환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참 저에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몇 문장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말로 생명을 목숨이라고 한다. 숨을 쉬는 통로가 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목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숨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의 숨을 빼앗는 일이기도 하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신 그분의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참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마음 놓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 과잉 진압으로 죽은 흑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큐를 한 편 보았는데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라고 하는 그런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흑인들이 미국 땅에 건너와서 노예 제도는 이제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 수정 헌법에 보면 범죄자는 예외라고 그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흑인들을 조금만 잘못해도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감옥의 재소자들 중에서 40%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차별되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미국 사회를 제가 이번에 조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동양인들이 저는 더 많이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가 6.25였습니다. 여러분 6.25 70주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기념 행사를 보니까 참 저에게 새롭게 와닿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엔 참전국이 22개 나라가 우리나라 이 전쟁에 이렇게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179만 명 참전하였고 전사자 부상자 해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국선연들 또 미국 군인들 유엔 군 이런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이분들의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평화를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반목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편을 가르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수많은 갈등과 차별이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지금 이 냉랭하고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계층과 학력 차이 또 세대 간의 갈등,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희생함으로 담을 허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 글씨로 화평, 이 평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이 교회는 화평과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 이 평화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원수 관계를 일으켰던 율법을 소멸하셨듯이 적대감의 힘을 모두 다 없애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화평하고 평안하기 위한 조건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모든 차별과 모든 담과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축 중에 있는 건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대를 결합시키고 건물 전체를 지탱하게 하는 그런 추춧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위에 하나하나씩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벽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여러분 세워놓은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이뤄가야 될 그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에 자신들의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때, 화평을 이루어갈 때, 모든 벽을 허물어뜨릴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한 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는 평화라는 그런 곡인데요. 2장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 맞는 그런 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우리 나머지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담을 모든 벽을 허물어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3장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면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2절에서 13절까지가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1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저는 왜 13절까지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가,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여기에 여담적인 그런 성격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면, 8절에서 13절은 이제 그 사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내게 주신, 그리고 두 번째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된 것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잘해서, 사도 바울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기서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이제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말을 이 에베소서 3장에서 4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라는 것,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밝혀지게 됐는가?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그 비밀을 나타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성숙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요, 이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3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로 복음 가운데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도 오픈을 해서 7월 5일부터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에 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여기에 와서 이제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인사를 드리잖아요. 막 가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세요? 왜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당연히 알지요. 얼굴 많이 뵀지요. 제 이름이 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안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보면 반갑고 말을 걸고 싶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면요 흠칫 놀라시고 갑자기 이렇게 멈칫하면서 이분 뭐야 이러면서 갑자기 당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는 공동체는 지체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 그런 귀한 지체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빈 본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방송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마스크를 끼시고 이 금요일날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리고 제가 요청드리는 거에 있어서 한 번도 이렇게 불편한 내색 하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물을 좋아합니다.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심이 있으면 선물을 합니다. 아마 선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루이지애나 이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지인분 댁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거기 어린애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용돈이라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머니를 딱 손을 집어넣는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신 거니까 이렇게 지폐 꾸러미를 그냥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은 것 같아요. 지폐를 꺼내가지고 여기서 뭐 10불, 20불 이렇게 주는 것이 조금 좀 이렇게 모양이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주머니에 손을 놓고 딱 꺼내서 그냥 줬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봤더니 100불짜리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하차 싶었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준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돈을 받고 생전 처음 본 그 100불을 받아보고서는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깝다라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그만큼 더 값어치가 있고 더 무겁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전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들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지만,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작은 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도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은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일은요, 주님의 일은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먼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기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서는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옥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2장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었고 멀어졌었고 벽으로 막혀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경험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 이 기도문을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기도를 살펴보시면, 먼저 이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느껴지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우리는 인간들은 이 백신을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인간들의 연약함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16절부터 참 주옥 같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이 참 저에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의 제자 훈련 17기를 이제 종강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17기 제자반 9개월 동안 함께했던 우리 제자반이 이제 종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3개월 정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 줌으로 밖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지, 참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도 참 많은 추억이 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맨 마지막 과가, 맨 마지막 챕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주제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참 가슴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참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랑을 지켜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우리가 지켜가야 될 계명인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봤더니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좀 모순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그런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밝혀주시면 우리는 이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이 지식에 넘치는 이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가득 차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해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기도한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저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